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는 어제 터키군의 포 지원을 받아 모술 외곽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상대로 한 전투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페시메르가 군 지휘관들은 기자들에게 병사들이 모술 북동부 약 10km 거리에 있는 바시카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를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과 주요 군 지휘관들을 면담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에 앞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난 뒤 미국은 이라크 주도 연합군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칼레의 임시 난민 수용소 폐쇄를 앞두고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난민들의 대이동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난민 재배치 계획은 인도주의적이라며 국가 최대의 판자촌을 이루던 수용소는 이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약 8천여 명의 난민들이 모두 이동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일부 난민들은 수용소 폐쇄 계획에 항의하며 보안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난민들은 앞으로 프랑스 전역의 난민센터에서 거주지를 알선받고 망명 신청 기회도 얻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늘 야사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잇단 발언들과 필리핀 정부의 불확실한 의도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을 환영하지만 두 나라 간 관계 회복이 미국과 필리핀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유세에서 자신은 여러 전직 대통령과 후보들의 정책과 원칙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국을 이끌기에 적합한지에 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과 같지 않으며 그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업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부패 대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는 정부 부패의 화신이라며 그는 부패를 끝낼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미국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50%로 38%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뇌물 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자신의 권력이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중앙위원들의 재산 공개와 고위 관리의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경찰이 오늘 동부 오디샤주에서 마우주의 반군 18명을 사살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디샤주에서 지난 10년간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으며 이번 사상자 규모는 올해 인도 경찰이 벌인 반군 소탕 작전 중 가장 많은 것입니다. 경찰은 산림지역인 이곳에서 밤새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약 30명의 반군이 접경지역인 안드라프라데시주 인근에 모여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이외의 선택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고 독자적인 북핵 대응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쿠웨이트가 북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 임금 전용을 막고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올해 교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2 내지 3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대응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됐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대응무기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 대응 3축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3축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핵심 전력들을 추려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그리고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핵 대응 전략으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북핵 동결을 매개로 협상하자는 대화 필요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관해서 동결이 주제가 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명확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진행된 미북 간 접촉에 대해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에 대해 북한이 미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1일에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은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 역시 23일 미북 접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접촉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들에 대해선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 미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이번 접촉을 계기로 떠오를 수 있는 대북 협상론을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번 미북 간 접촉은 미 주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이번 접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북 접촉에 미국 측 인사로 참석한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번 접촉 결과에 대해 개인적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걸 국장은 또 북측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전에 먼저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미북 접촉을 가진 건 차기 미 행정부와 미국 측 여론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의 분석입니다.
참여했던 미국 사람들은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 집권 이후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한번 고려해본다는 차원에서 평화, 뭐 대화, 뭐 외교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도 포함해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전직 관료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이 선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핵과 평화협정 체결을 놓고 북한이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만약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라면은 서로 북미 간의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윤희 교수는 북한이 오랫동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제안을 직접적으로 바로 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북 접촉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일부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24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류 부부장이 이날 항공편으로 중국 측 방문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이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북한에 보냄에 따라 양측의 대화 내용과 이번 방북이 대북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교토통신은 류 부부장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이 전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 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2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사바 칼리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웨이트 간 협력 분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 노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웨이트 왕과 정부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 데 지원 노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emir and his government for their efforts to help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the DPRK of North Korea.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은 지난 몇 년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월 1회 운영되어 왔지만 지난 3월과 4월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다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던 17일과 6월 두 번째 화요일인 14일에 잇따라 항공편을 띄우면서 운항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8월 그동안 경유지로 이용하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대신 중국 북서부의 우르무치 디워프 공항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민간 항공국 관계자는 BOA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항공 운항 제한 여부에 대한 쿠웨이트의 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고려항공이 8월 이후 두 달 연속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띄우지 않은 것은 모종의 제재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의 8월 운항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국의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UNSCR 2270 requires member states to inspect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고 공항과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각국의 독자 제재 의지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북한이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세계 각국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 대사는 또 유엔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제재 관련 문의를 하는 나라들 역시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제출됐던 지난 2006년의 1718호 때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66개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안보리가 접수한 총 4번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29개국이었고 2009년에 1874호 때는 58개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1874호 때보다 8개 나라가 많아진 겁니다. 다른 이행보고서와 결합된 형태를 포함해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에 1718호의 경우 전 세계 9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제출 속도를 놓고 비교해보면 1718호와 2270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18호의 경우 채택 8개월인 2007년 6월까지 모두 68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2270호는 채택 8개월까지 12월을 앞둔 21일 현재 단 2개국이 적은 6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가 5개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58개 나라 60개 이행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 부룬디, 세네갈이 올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데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올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주변 정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VOA가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4,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정도 줄어든 액수입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역액은 약 5,6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교역액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대북 수출 1위는 광물성 연료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광물성 연료는 약 3,100만 달러치 수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북 수출 2위 품목은 밀가루로 3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냉동 어류로 액수로는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는 변압기 관련 제품으로 올 8월까지 모두 79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은 올해 8월까지 대러시아 수출이 전무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러 교역액이 감소한 이유로 불안정한 주변 정세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원연구원의 설명입니다.
But I would say that if anything, the H-bomb test is just another event in a long chain of events that it's simply a very politically volatile economic environment.
핵실험 등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주변 정세가 악화하면서 교역 환경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두 나라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총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에 못 미칩니다. 이는 북중 교역 규모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올해 초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억 달러 규모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24일 한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성명서에서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과 법인, 대표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7개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 새 두 차례에 걸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4월부터 꾸준히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수단은 최대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에 이르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처음 식별해 무수단 미사일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북한에서는 화성 10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수단은 옛 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시험 발사나 성능 확인 없이 지난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40에서 100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수단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인 스커드나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비교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기 때문에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 무기와 병력, 물자가 한반도에 원활히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무기체계가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입니다.
이제 무수단이 사정거리가 길으니까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만약 된다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은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쪽을 공격하겠다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뭐 일본을 뭐 동경 공격하겠다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 그런 동맹 이간질이라고 하죠 동맹의 지원을 굴려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동맹 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일단 하나 쓰는 것이고요.
북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올해에만 총 8차례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부터 5차 시험 발사에 동원된 무수단 미사일은 공중과 발사대 등에서 폭발했지만 지난 6월 22일엔 사거리 400km를 기록하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일탈한 탄도 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과 20일에 발사가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직까지 성능 검증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공률은 8분의 1, 즉 12.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을 4,000km까지 날려보낼 때는 동체의 고도를 800에서 900km 정도로 올린 뒤 포물선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성공한 화성 10은 거의 직각으로 1,4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속도는 음속의 20배를 넘습니다. 이때 엄청난 고열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화성 10을 고각 발사한 사실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수단을 이용해서 ICBM의 어떤 성능, 새로운 성능, 거리도 좀 늘려보면서 고각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각 발사 실험을 통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ICBM 시험이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김 교수는 시험 발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고각 발사가 발사 순간 미사일 엔진 등에 무리를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사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BOA에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북한군 당국이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첨단 기술 무기일수록 그다음에 이제 자력 경쟁에서 만든 무기일수록 많은 부품들 속에서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장기적인 저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료 저장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엔진 쪽에서 어떤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실전 발사할 때 정상적으로 고도를 상승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21일 현재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두샤라 페르난도 북한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보건당국과 함께 전염병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북한 보건성이 수해 지역을 비롯한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 지역에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한 달 5살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현재 UN기구와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비정부기구들이 현지 수해 지원과 복구 활동을 지휘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대북 매체는 최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로 현지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이에 대한 예방책, 주민들의 건강관리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수해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수가 몇 명인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당국이 조만간 감염자 수와 피해 규모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이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감기나 폐렴 같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세의료원 재난대응안전망사업단 단장인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 습기가 차고 옷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또 밤이 되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되니까 보통 감기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심해지면서 폐렴까지 생길 수 있죠.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급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고 아침, 저녁 체온 변화에 유의하며 양치질과 손발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은 피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좀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유엔은 급성 호흡기 질환 외에 설사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수가 수해 발생 이전인 8월과 비교해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 사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부모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어린이들이 설사병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설사병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소화하기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이고요. 수분 공급에 유념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계속 먹이되 분유나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분유 섭취를 일시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네. 이 감기나 폐렴, 설사 외에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이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세균성 이질은 평균 하루에서 사흘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갑자기 심한 복통과 오한, 열이 나고요. 설사가 시작됩니다. 또 대변에 피나 고름, 점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콜레라는 급성 설사 질환으로 과다한 물 설사를 시작으로 종종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는 특징적으로 쌀뜨물 같고 열은 보통 없으며 심할 경우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장티푸스는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과 식욕 부진,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복부와 가슴 등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환자에서 환자로 전염이 가능한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연세의료원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해 지역의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같이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되죠.
네.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손에서 이제 음식으로 해서 전파가 되고 그걸 또 먹으면 또 환자가 옮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인성 질병 증상을 보이는 청취자가 있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 손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한 위생이 중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고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이 끓인 물도 더러운 손이나 파리 등에 의해서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리기구나 그릇 등도 끓는 물에 깨끗이 소독하고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니까요. 꼭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네. 이번 수해로 건물과 구조물 등 피해가 심각해서 복구작업을 위해 노동자와 군인 등 20만여 명이 복구작업에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복구 작업 중에 입은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 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합니다. 복구 과정에서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요. 이런 상처는 오염된 물속의 세균에 의해 감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소독하고 상처가 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이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가 탈북민 강사를 초청해 통일준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통일이란 두 글자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20일 인천서구청. 탈북민 출신 강사의 생생한 탈북 이야기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 마련한 통일준비 강연회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는 이날 지역주민 220여 명과 함께 탈북민 강사인 김영희 씨를 초청해 더불어 사는 삶,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탈북 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준비를 위한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오늘 그 강연회 같은 경우는 그 남북이 대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과 통일 안보 의식을 같이 하고 그런 국민들에 대한 통일 의식에 대한 것만 갖고 저희가 강연회를 가졌고요.
김영희 강사는 북한의 예술학교를 거쳐 사범대학을 졸업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탈북했고 지금은 백두한라 예술단 기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통해 자유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 후에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악기인 아코디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김영희 강사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한 한국을 선물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애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늘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좋은 통일 한국을 만들게 엄마 통일 선생님 통일 교육하고 다닌다면 왠지 그래도 뿌듯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울려서 얘기를 해주면 또 이제 또 남한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사시는 게. 그리고 또 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고 괜찮다 그러고 또 이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인에서 그냥 즐겁게 하고 다닙니다. 행복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숙제는 통일 한국이다. 선물이 제일로 큰 것이 재산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 통일 한국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라서.
함께한 지역 주민들은 생생한 탈북 경험담을 듣고 마음 아파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강의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일 후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많았고 또 뜻깊은 그런 강의였고요. 자유를 찾아서 참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험난하게 여자의 몸으로 이 자유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 거기에 또 한몫을 더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저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그런 게 좀 아팠어요.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서로 잘 살고 못 살고를 참 많이 따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안보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크게 깨달았고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나와서 고생을 해갖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는 예 감동받았어요. 통일되면은 뭐 이런 저런 뭐 걱정도 있지만은 잘 어울려서 화합하면 좋겠죠.
예, 북한에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고 탈출했으면서도 지금 우리 남한에서 저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코디언 연주가 굉장히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자유통일의 방식이 가장 좋겠지요.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좀 바로 아신다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온 통일, 여기 있는 여자는 접니다. 네, 저고요. 여기 옆에 분은 한국분이 있습니다. 제가 온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강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고요. 특히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다음에 의료, 복지, 그다음에 장학사업, 그다음에 취직, 그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강의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녀에 대해서 멘토링을 매주 교육 멘토링을 주에 세일 고등학교와 함께 같이 학생들 50명 1대3, 1대4로 해서 모든 그 국어, 영어, 수학 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주마다 주에 금요일 날 1시간 반씩 꼭 그게 이제 공부 멘토링만 아니고 저희가 낙서 활동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같이 아이들의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창체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임기 5년으로 돼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군요.
네. 4년 중임형 대통령제일지 독일이나 스웨덴식의 의원 내각제일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5년 단임제인 한국의 대통령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안에 바꾸겠다는 개헌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0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맞지 않고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시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물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의 개헌 논의는 그동안에도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박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이 개헌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개헌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면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 시정연설도 사실 내년도 예산 확정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 깜짝 개헌 의지를 밝혀서 오늘 한국 사회 가장 큰 뉴스가 됐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헌 의지를 발표하는 시점에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이 조용하지는 않죠?
맞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각종 의혹이 또 국가적인 논란거리가 된 상황이어서 이 개헌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점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30년간 시행된 이 5년 대통령 단임제 과거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여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요. 또 국민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확정되는 겁니다. 개헌이 돼도 새 대통령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헌이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요즘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눈에 띄는군요.
네. 그 대량 실업 사태에 또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 정말 오랜만에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 한국의 대우해양 조선이 건조해서 인도네시아의 영해를 지킬 잠수함의 진수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또 BW사라는 곳에서부터 수주를 받은 초대형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네 척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는 그 명명식이 오늘 진행됐고요.
네.
또 다른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최신의 호위함 두 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오늘 한꺼번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은 불황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진수식을 연 잠수함 그 자체가 조선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88년에 한국에 건조한 그 장보고 1급 잠수함을 건조했던 그런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잠수함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지난 2011년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세 척의 잠수함을 수주받았고요. 오늘까지 두 척을 완공했고 나머지 한 척을 또 내년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디젤 잠수함 건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등에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벌써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진수식을 가진 잠수함은 길이가 61m이고요. 40명의 승조원이 탈 수 있고 중간에 기항 없이 부산에서 미국 LA항까지 왕복할 수 있는 1만 해리 운항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양복과 구두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인기라지요?
네. 서울시가 일자리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봄부터 시작한 취업날개 사업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에 그 취직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을 앞두고 있는 청년 시민들에게 뭔가 좀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을 이용한 청년들이 2,400명이 넘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취업 날개라는 이 제목도 참 그 사기를 북돋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면접이라는 그 자체가 큰 부담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이는 날이고 그래서 이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면접의 기본 복장은 정장입니다. 면접을 위해서 양복을 사야 하는 이 청년들의 부담이 아주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면접이 바로 취직으로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사실 뭐 수십 번씩 어떤 분들은 100번 넘게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옷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넥타이의 정장 웬만한 형편이 아니고서는 참 공을 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뭐 최소 양복 한 벌에 최소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한 $300 정도는 줘야 정장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서울의 어떤 사회적 공유 기업이 기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옷을 사서 연 그 열린 옷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또 입는 옷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하는 사람에게 맞게 옷 신체 사이즈에 맞게 수선까지 해주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네, 무료로 빌려주는데 수선까지 해준다고요?
네, 그 취업 날개라는 얘기처럼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게 몸에 맞아야 날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녀 정장이 한 천여 벌이 있고요. 구두, 벨트, 넥타이까지 한 3,500여 점의 액세서리가 갖춰져 있어서 뭐 웬만한 백화점에서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면접 전에 가서 체격을 측정을 하고요. 어떤 회사에 어떤 면접을 보는지 알려주면 전문가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정장도 선택해주고 또 몸을 맞는 그런 액세서리까지 맞춰주고 있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사회적 공유 기업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서울 시민이어야 하고요. 19살에서 34살까지의 나이여야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배려로 인해서 취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의 소리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5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는 미국과 나이지리아의 중소기업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데이비드 영 대리 대사는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보건과 안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경제 안정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보건과 안보가 경제 발전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영 미국 대사는 뉴욕에서 열렸던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세네갈에서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인들은 원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또 후원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며 미국은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아프리카와의 사업과 관계 증진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무역 거래를 확대하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국의 수출입 은행과 민간 투자 회사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2016 미국 나이지리아 합동경제회의도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협력해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